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리틀 라이프 한야 야나기하라 지음 성우 김봄 읽음
운수를 알아야 해.
아버지는 종종 말했다. 아버지는 분수를 알았다. 한 번은 늦봄 한파로 새로 태어난 새끼 양들이 많이 죽었을 때 지역 농장에 미친 한파의 여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던 한 신문 기자가 아버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목장주로서...
기자가 말을 꺼내자 윌럼의 아버지는 그 말을 잘랐다.
목장주 아니고.
아버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실제보다 더 퉁명스럽게 들리는 어조로 말했다.
목장 일꾼.
물론 아버지 말이 정확했다. 목장주는 특정한 무엇, 지주를 의미했고 그 정의에 따르면 아버지는 목장주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네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목장주를 자칭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과장은 자신이나 아내, 즉 윌럼의 어머니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늘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때문에 농장과 어린 시절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도 자신을 바꾸거나 재창조하려는 압박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는 대학의 객이었고 대학원의 객이었으며 이젠 뉴욕의 객, 아름답고 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온 객이었다. 그런 것들이 타고난 자기 몫인 척 하려고 애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와이오밍 서부의 목장 일꾼의 아들이고 그곳을 떠났다고 해서 한때 그를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시간과 경험, 돈과의 근접성에 의해 지워지거나 새로 쓰이는 건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의 넷째 아들이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자식이었다. 첫째는 딸 브릿이었는데 윌럼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두 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다. 스웨덴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아이슬란드인인 아버지는 그때 어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거기서 덴마크인인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으로 이주했고 아들 해밍이 뇌성마비를 가진 채 태어났다. 3년 후 또 다른 아들 악셀이 태어났지만 아기 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다가 사망했다. 윌럼은 해밍이 8살 때 태어났다. 해밍은 걷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지만 윌럼은 그를 좋아했고 늘 형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해밍은 미소 지을 줄 알았고 그럴 때면 손가락을 오리발 모양으로 만들어 얼굴을 가리고는 입을 활짝 벌려 선홍빛 잇몸을 드러냈다. 윌럼은 기기 시작했고 걷고 달렸고 해밍은 해가 가고 또 가도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좀 더 크고 힘이 생기자 뚱뚱하고 뻣뻣한 타이어가 달린 해밍의 무거운 의자를 밀고 이 의자는 풀밭이나 흙길 위를 밀고 다니는 의자가 아니라 그냥 좌식용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 목장 주변을 돌아다녔다. 오두막집에서 언덕을 올라가면 사면에 넓은 베란다가 있는 주인집이 있었고 언덕을 내려가면 부모님이 일하는 축사가 있었다. 그는 해밍의 주 돌보미이자 친구였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부모님의 커피를 끓이고 해밍의 오트밀을 만들었으며 저녁이면 낮 동안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요양시설에 있다 돌아오는 형이 탄 벤을 길가에 서서 기다렸다. 윌럼은 늘 자기들이 형제처럼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둘 다 부모님의 연하고 밝은 머리카락과 아버지의 회색 눈을 가졌고 둘 다 왼쪽 입가에 기다란 괄호 같은 주름이 있어서 금세 재미있어하고 미소를 잘 짓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해밍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 축축한 붉은 일식 같은 입을 늘 벌리고 있다는 것, 자기 눈에만 보이는 구름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잦다는 것만 봤다.
뭘 보는 거야, 형?
바깥에서 밤 산책을 하고 있을 때면 윌럼이 가끔 물었지만 물론 해밍이 대답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부모님은 해밍을 효율적으로 유능하게 다루었지만 윌럼이 보기에 거기에 특별한 애정이 깃들어 있지는 않았다. 윌럼이 축구 경기나 육상 경기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 올 때나 아니면 식품점에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어머니가 길가에서 해밍을 기다리고 안아올려 욕조에 넣었다가 꺼내고 닭고기 쌀죽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침대에 눕혔다. 하지만 어머니는 윌럼처럼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지는 않았다. 부모님이 해밍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윌럼은 마음이 불편했다. 그 행동에 딱히 불쾌한 점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해밍을 책임져야 할 대상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합리적으로 부모님에게 그 이상 뭘 바랄 수 있겠느냐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 이상은 행운일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부모님이 해밍을 좀 더 사랑해 주길 바랐다. 그저 아주 조금만 더. 그래도 어쩌면 부모님께 사랑을 요구하는 건 지나친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너무 많이 잃어서 그냥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으려 했을지도 혹은 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결국엔 윌럼과 해밍 역시 선택에 의해서든 아니든 부모님을 떠날 테고 그때 그들의 상실은 완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기까지는 아직 수십 년이 지나야 한다. 윌럼이 대학 2학년 때 해밍이 응급 맹장수술을 받게 됐다.
늦지 않게 발견했다더라.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담담하고 매우 사무적이었다. 안도도 괴로움도 없었지만 거기에는 실망의 기색도 없었다.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기조차 무서웠지만 그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밍을 돌봐주던 분, 이젠 윌럼이 떠나고 없으니 돈을 받고 밤동안 해밍을 봐주던 동네 여자분이 해밍이 배를 움켜잡고 꽁꽁대는 걸 알아챘고 배 아래 딱딱한 덩어리의 정체가 뭔지 진단할 수 있었다. 수술 도중 의사들은 대장에서 몇 센티미터 길이의 종양을 발견하고 조직 검사를 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종양들이 더 발견됐고 그것들도 절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집에 갈게요.
그가 말했다.
아니,
어머니는 말했다.
여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심각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마.
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했지만 두 분 다 그가 지원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일단 대학에 가고 나자 부모님은 그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목장은 최대한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하지만 밤이면 그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두려움에 울며 그의 목소리를 찾아 귀를 기울일 해밍을 생각했다. 해밍은 21살 때 탈장 제거 수술을 했는데 윌럼이 손을 잡아줄 때까지 울었다. 윌럼은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비행기표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비쌌다. 버스편을 찾아봤지만 고향까지 사흘,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렸고 그에겐 중간고사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장학금을 유지하자면 성적도 잘 받아야 했다. 결국 그주 금요일 그는 술에 취해서 멜컴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는 수표책을 꺼내 수표를 써주었다.
그럴 순 없어.
그는 즉시 말했다.
왜 안 돼?
멜컴이 물었다. 그들은 옥신각신했고 결국 윌럼은 수표를 받았다.
꼭 갚을게. 알았지?
멜컴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말 하면 정말 재수없게 들릴 거라는 거 알지만 그거 안 받아도 난 정말 상관없어, 윌럼.
멜컴이 자기 돈을 안 받으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멜컴에게 돈을 갚는다는 게 그에게는 중요했다. 주드가 멜컴 지갑에다 직접 돈을 넣어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그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레스토랑에서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바꾸고 나면 2주에 한 번씩 멜컴이 잠든 사이 지갑에 20달러나 30달러를 넣었다. 멜컴이 그걸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돈을 너무 빨리 썼고 종종 나머지 세세게 썼다. 윌럼은 그렇게 한다는 데서 약간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는 사이 그는 해밍을 만나고 왔다. 그는 집에 가서 기뻤고 어머니는 그가 간다고 하자 그저 한숨을 내쉬었다. 해밍을 봐서 그랬지만 해밍이 너무 많이 말랐고 간호사들이 봉합 부위 근처를 찌를 때마다 끙끙대며 울어서 깜짝 놀랐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참느라 의자 양손잡이를 꼭 붙들고 있어야만 했다. 밤이면 그와 부모님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부모님이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두 분은 마치 두 아이의 부모로서의 삶의 껍질을 벗고 어딘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흘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흘째 밤, 그는 병원에 가려고 트럭 열쇠를 집었다. 동부는 이른 봄이었지만 여기서는 밤공기에 서리가 끼어 반짝거리는 것 같았고 아침이면 풀들이 반짝이는 얇은 얼음막으로 뒤덮였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자고 있을 거다.
그냥 가보려고요.
윌럼이 말했다. 아버지는 그를 쳐다봤다.
윌럼, 해밍은 네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다.
얼굴에 열이 확 치밀었다.
젠장, 아버지가 형 따위 상관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는 쏘아붙였다.
하지만 전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욕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는 아버지가 뭐라고 나올까 말다툼을 하게 될까 두려우면서도 흥분돼서 잠시 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방충망 문은 달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은 평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지냈다. 교대로 해밍의 옆을 지켰고 병원에 가지 않을 때면 윌럼은 어머니가 장부 작성하는 거나 아버지가 말편자 교환하는 걸 도왔다. 밤이면 병원으로 돌아가 공부를 했다. 눈을 끔뻑대며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해밍에게 데카메론을 큰 소리로 읽어줬고 끙끙대며 미적분 문제를 다 풀었지만 결국 몽땅 다 틀렸다는 불길한 확신만 들었다.